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13장 1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열째 달 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르호보암이 등극했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내용인즉 솔로몬 왕이 메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3일의 말미를 얻은 르호보암은 그 내용을 원로 신하들과 또 젊은 신하들 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의 자문을 따름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국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짙은 모멸감을 느끼고 북쪽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형제와 싸우지 말라며 스마야 선지자가 말림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상한 감정의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안다. 상한 감정의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안다. 감정이 상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세뇌시켜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상한 감정의 상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가 충분히 수용해야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한 제안이 르호보암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까지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젊은 신하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그 젊은 지도자 신하들의 자문을 선택함으로 예,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중요한 결정들은 미루어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후회를 덜 하게 됩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안다. 젊은 신하들이 한 제안이 르호보암 왕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원로들의 제안은 바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나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너 하고 싶은 것 해라고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것보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런 내용, 그 기사들이 쑥 다 들어갔던데 한때 욜로족에 관한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욜로족, You only live once라면서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자인데 어느 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미니멀 해서 살면서 내가 최소한의 돈만 벌고 나머지 내 자유롭게 살겠다. 예, 만약에 그렇게 가면 평생 일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의 지금의 시간도 어떤 욜로를 해야지만 인생 전체도 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쉬어야 정상이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건 역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남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합니다. 또 한때 파이어족도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빨리 은퇴하고 편하게 살자인데 그래서 자기가 1년에 쓰는 것에 25배를 벌면 그 은퇴한다면서요? 예, 만약에 뭐 1년에 그 뭐 한 4천만 원 예를 들어서 번다면은 25년이면 10억 원? 그 만약에 누군가가 30대에 그것을 이루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데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의 제안을 선택함으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은 단 한 절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 그는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했고 세속적 시각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영원한 변절자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10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바른 입과 바른 귀의 중요성을 안다. 바른 입과 바른 귀의 중요성을 안다. 바른 태도를 가진 신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예, 그 나이 든 원로 신하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바른 태도를 가진 임금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것이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과 잠언 19장 21절인데요. 우리 10회부터 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 아니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 3번입니다. 12장 25절에서 33절은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A번 이스라엘은 마침내 남과 북으로 분국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여로보암이 수도로 정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예, 세겜의 건축을 했는데 또 얼마 지나서 분우엘은 브니엘과 같은 말인데요. 예, 하나님의 얼굴이죠. 야곱이 그 얍복강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여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지었습니다. 그 세겜은 그 당시에 뭐 황량한 벌판이 아니었고 오래 전부터 그 성읍으로 그 좀 꽤 큰 성읍으로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을 새로 건설했다라기보다 왕이 거주할 왕궁을 짓고 요새화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브니엘은 세겜에서 약 동쪽으로 한 4, 5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아마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그 도시를 옮겨가면서 소위 수도로 옮겨갔다고 보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 디르사 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디르사는 세겜에서 그 북동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르렀다고, 또 그 바사,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 손자쯤이 그 바사인데 그 디르사에 거주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 그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왜 떨어져 나갔습니까? 솔로몬 왕이 건축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 좀 벗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벗겨주면 왕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지금 그 세겜, 그다음에 분우엘 그리고 디르사 이렇게 수도를 계속 옮겨가면서 그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짓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거기도 막대한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솔로몬이 그렇게 건축을 많이 한 것을 미워했는데 미워하면서 담습니다. 네. B번 여로보암이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볼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 백성이 다윗의 집, 그 왕가로 돌아갈까봐.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도 들었고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수용했다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구나.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삶의 자리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언제나 자기 계획, 자기 뜻을 더 우선시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정을 가장 굳건하게 지키는 그 근본적인 그 힘 또 근본적인 어떤 가치관이 뭔가 그것은 뭐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돈,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결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렸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내 눈 찔렀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여기 1층 양아진 홀에 가면 그 늘 제 눈에 들어오고 늘 가슴이 뭉클한 것은 그 벽에 그 섭리라고 하는 한자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복음이 도로된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섭리라고 하는 한자의 섭자가 그 손수변에 귀이자가 세 개입니다.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끔 오셔서 필요한 것 주시고 가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는 그 삶의 내용이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입원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7절 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년 세 번, 1년에 세 번, 예, 절기, 예, 무교절, 예, 유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칠칠절, 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 무교절과, 그 초막절,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씩 지켰고요. 오순절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 그러니까 중앙성소, 중앙성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 중앙성소고요. 성전이 지어질 때는 당연하게 성전이 있는 곳이 중앙성소죠. 거기서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1년에 세 번씩 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 인간적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에 유다의 왕이 두 번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을 그들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임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것은 르호보암 왕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왕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여로보암 왕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8절 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리고 이 두 금송아지가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이 28절에 그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왕입니다. 그 왕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인 사람이 여로보암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계획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의논하다 또 조언을 받다의 의미인데 누구와 의논했는지 또 누구에게로부터 조언을 받았는지 그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혼자서 깊이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가 그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똑같죠. 네, 이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예,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이죠. 예, 그 여로보암 왕이 이럴 거면 왜 떨어져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욕망, 이기심, 세속적인 가치관 등으로는 나뉘면 안 되지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나뉘었으면 정말 조심하고 바르게 하고 전심을 다해야 처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여로보암이 떨어져 나갈 때는 이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떨어져 나오고 나서 흐트러지고 나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2번,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두 금송아지를 각각 어디에 두었습니까? 29절, 30절 볼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예, 베델은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은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예, 나중에 야곱도 여기서 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사사 시대에는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마다 여러 도시들을 순회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그 들렀던 곳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은 심판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던 성읍으로 그곳은 늘 우상 숭배가 좀 만연했던 그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백두에서 한라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표현하는 말이 다안에서 부엘세바까지이거든요. 지금 나뉜 상황이니까 다안에서 베델까지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북단과 최남단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과 단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그 도시인데 그 예배의 본질은 지금 팽개치고 여로보암은 그 효율성, 편리성 이런 것들만 지금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서 경배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 10계명 중에 제2계명 정면을 어긴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그 절기와 같은 제사는 그 중앙성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다 어기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은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다른 타 종교의 신상이 아닙니다. 예, 불교에서 불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비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여기다가 송아지 한 마리 그 신상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송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깨부숴야죠. 아니 그저님 저를 드러내야죠. 예,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송아지 우상 만든 거 지금 여기도 송아지 우상 만든 거 둘 다 다른 신들 뭐 바알 아세라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우상입니다. F번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을 베델과 단에 둔 것 외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31절 볼까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예,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산당은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 열왕기상 3장 2절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데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초기의 산당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 번제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드렸죠. 예. 사무엘 선지자도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살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하면 4개씩이니까 동서남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그 무교절, 뭐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은 정해진 중앙성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드렸고 매일 상번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산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의미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은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한 것이니까 이미 산당을 만든 것 자체가 걸러먹은 거죠. 네, 그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는데 이 보통의 문자적인 뜻은요. 가장자리 또는 말단, 일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본래 그 제사장은 누구 해야 합니까? 레위지파, 레위자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일반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뭐부터 시험을 받는지 아니면 원하면 다 시켜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게 그 했다는 것입니다. 7번, 여로보암 왕은 8째 달 15일을 절기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정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32, 33절을 볼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근거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어서 예, 이것이 그 극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이 32, 33절에도 여로보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이죠. 예, 이 유다의 절기는 추수를 기념하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당시 7월 15일은 추수의 막바지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달 뒤로 미루면 이제 추수도 다 끝나고 하니까 더 낫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좀 차별성도 두고 신뢰성도 따져서 8월 15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전통적으로 3대 명절은, 설, 단오, 추석이죠.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최대의 명절은 뭔가요? 그 설날이 가까우면은 신문에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뭐 추석이 다가오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최대 명절인가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 예, 추석이 최대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고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고향을 찾고 하는 것이 또 결실의 계절이니까 예, 충분히 예, 그래서 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그 무교절과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으니까 이 두 개가 최대의 명절일 거예요. 그 두 중에 예,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 7월 15일 이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좀 더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 이 초막절 또 장막절은 우리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막절이 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말세를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 그 믿음 생활은 자기가 정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여로보암 왕이 뭐 우상도 만들었죠. 또 날짜도 마음대로 바꿨죠. 뿐만 아니라 제단에 직접 올라가서 분향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본래 정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일은 그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 정교 일치 사회여 가지고 그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기도 하고 신의 아들이어서 제사를 직접 집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혼합적인 가치관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있는 것이죠. 큰 4번 13장 1절에서 10절은 예, 그런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A번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1절 같이 볼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유다로 온 사람이 그 뒤에 보면 18절에 나이든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모세에게 그랬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고요. 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종교 정책을 권장하려고 수도를 떠나 베델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됩니다. 이때의 그 역대하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왔습니다. 유다에서. 그것은 북쪽에는 이렇게 전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믿음이 참담하게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B번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해 외치기를 장차 다윗의 가문에 누가 산당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태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2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나 그의 백성을 향해서 외치지 않고 비인격적인 단, 제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신앙 전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사법 중에 제유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 빵은 먹는 것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예. 또 그 이상화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이 그 조국 아닙니까? 예.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시아는 지금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1대 왕이고 요시아는 16대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요시아 사이에는 약 3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300년 후의 일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에 태어날 사람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지금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가 제1차 독자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 우리들도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번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제시한 징표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제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손을 내밀어 저자를 잡으라 라고 소리를 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예, 손을 폈는데 그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무기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이 갈라지게 하고 거기에 있던 제가 쏟아지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라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 예, 원래 희생제물의 제는 지정된 곳에만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더럽혀졌다는 것이고 그 제를 생기게 한 그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는 무효다라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예, 여로보암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여로보암 왕에게 그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의 말씀이 지금 반복되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예, 우리도 여로보암 왕처럼 잘 안 듣죠. 그냥 애써 무시하죠. 안 들은 척하죠. 네. 디번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예, 왕의 손이 다시 성해서 전과 같이 되었다고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은혜를 구하다는 그 은혜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얼굴을 부드럽게 하다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죠. 네, 우리 이런 기도 잘 드리죠. 하나님, 딱 한 번만, 이번만 봐주시면, 이번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봉사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뭐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그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 지켰다면, 우린 지금보다 몇 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데 내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네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자신이 너무 엄청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 가지고 차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 그 표현인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며 자기 집으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곳에서 떡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며 왕이 무엇을 준다고 해도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저희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명하여 떡도 마시지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예 9절까지 써야 되겠네요. 예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안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호의나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 정책을 지지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초청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자신이 하는 종교 정책에 동참하라고 스카우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왕의 집 절반은 과장법적 표현이죠. 예, 그렇게 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재물에 이끌려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뭐 우리도 뭐 과장해서 표현할 때 뭐 뭐라 하나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마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약에 헤롯 그 아그립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모습을 너무 예뻐가지고 예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처럼 예 이렇게 나라의 절반 뭐 집의 절반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과 함께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예, 이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듯하게 잘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이후에 이분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F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길로 돌아갔습니까? 9절 10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레헴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예,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의미가 약간 불분명한데 그 의미는 그 베델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유다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 있죠. 예,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동방 박사들이 간 다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점성가 아닙니까? 점성가는 별빛이나 별의 위치, 별의 운행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갈 때도 당연하게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별을 보지 않고 그런 점성가가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큰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여로보암 왕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각각 베델과 단에 두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대용품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대용품 또 내가 만든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몇 순위인지를 확인하면 또렷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앞순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대용품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이죠.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0순위, 1순위죠. 최고의 순위죠. 그런데 실제의 선택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균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한 3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밀려요. 예, 1순위, 2순위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것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론이 저지른 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도 예, 그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거나 또 그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 또 우리 하나님의 대용품이 무엇인지를는 내가 잘 놓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의 지위, 명예, 경제, 자녀, 가족 등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학문, 취미, 운동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연예인이었던 분이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처음 연예인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연예인 생활을 할 때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셨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담배를 정말 끊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참 많이 들으셨대요. 하나님 제발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그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 즉, 정말? 정말 끊고 싶으냐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담배를 피우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연예인들이 줄지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물론 제한테 얘기할 때는 이미 끊은 상태였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압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할지 안 해야 되는지 할지 다 알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 별로 없고요. 예, 그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앞선 순위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번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을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최근에 당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에 접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예, 매일 조금씩이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나 뭐 설교 등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솔직하게.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다만 듣지 않은 척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들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안 들은 척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제사장의 일을 일반인에게도 맡기고 장막절, 즉 초막절의 날짜까지 바꾼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바둑 장기에서 이런 말 있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예, 깊이 생각했는데 잘못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을 치게 되는데 예, 그것을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나 악수를 둡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게 악수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히 악수를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각각의 하나님의 징계로 한센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고침을 받고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랐던 손이 회복되었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표적 또 기적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이정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예, 이적만 쫓아가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표적은 방향만 또 출발만 하게 해주고 성장하고 계속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모두 19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Bible인데요. 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그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아닙니까? 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은혜, Sola Gratia를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7번씩 아니라 하루에 70번씩이라도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입술로뿐만 아니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의 매일매일은 종교개혁일, 아니 믿음개혁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마침입니다. 예, 다음 저 암통 구절은 시편과 함께 시편 121편과 함께 시편 119편 10절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면 함께 해주시고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이끌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고 거기에서 경배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을 깊이 사랑하셔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여로보암 왕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여로보암과 같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로보암 왕은 그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표적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에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표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우리의 나날이 하루에도 7번씩이라도 찬양하는 종교개혁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온 국민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환경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와 환경이 잘 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구역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과 신비한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섬기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